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눈, 우리 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행여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모든 변화가 생겨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어떠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요, 저 한쪽 눈만 수술했는데도 지금 2월 2일 날 수술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속이 쑤시고 통증이 있어서 참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잘 들리니까 이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데 틀려 말수가 들리잖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지금 적은 목소리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귀에는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이쪽 귀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한쪽만 잘 안 들려도 이렇게 불편한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감각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여지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매우 커다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부터 아마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모님의 지난주에도 눈이 어떻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동정을 모말 바깥세계 철저히 차단된 것이라고 고립되어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는 이러한 감각적으로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완전히 캄캄한 그러한 삶 속에 빠졌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떨 것인가.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에 정말 영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어서 우리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치 동물처럼 우리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하루를 지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성도라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 육신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서 하늘의 그 천군 천사가 나를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금이, 순금이 있으면은, 이건 몇 돈이다, 하고 자랑하겠지만은, 정금으로 완전히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뭘로요? 우리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삶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어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은 누가 보면 몇 장을 뭐 12장 몇 45절을 보라라고 들렸다고 그래요. 어느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왜 잠을 자고 있느냐 깨워서 일어나라고 그래요. 깨어나 보니까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층 믿음의 굳건한 반성에 내가 서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어려움을 분명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해봅니다. 모든 감각의 문이 완전히 닫혀지게 되면 바깥 세계는 철저히 차단될 것이고요. 완전히 고립되게 빠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러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두 나무로 우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매여 그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어번에서 3일 길도 못 가서 정말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3일 길도 못 가서 물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은 물을 줬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줬고 또는 가는 곳마다 그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줬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불러서 공중에서 살펴줘서 모든 백성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세요? 40년이 지났어. 모든 그러한 은혜를 모두 받았는데도 은혜를 깨 그들의 육신적인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는 마음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그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혹시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만 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적 감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간구하는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게 만나만 먹고 있을 때 보냅니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모든 거 거기서 고기도 훔쳐 먹고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 우리 육신적인 것에 힘들어서 그 육신적인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자기들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가라고 했으면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책임은 있겠지요. 그러나 똑같거든요.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했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정말 막 큰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적고 정말 연약한 백성이지만은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무리 큰 나라라도 그보다도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러한 복을 부려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 자손 만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계명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장애물이 당하면은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었는데 그 은혜까지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왔다. 마치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지켜나가면은 우리 앞에는 천국이 우리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먹기도 힘들고 페이먼트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우선 우리 눈에 보이기밖에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되었을 텐데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 귀한 값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봐줘서 교회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택하신 백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전도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형성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유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40일 동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2주면 갔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1년을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산다면 내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천상에서 우리 예배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후에는 60만 3550 60만이죠. 60만 3550명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년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그들만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1장 29장 1절에 보니까요.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럽니다. 호렙산에서 거기에서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민법을 주었습니다. 율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주었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30장 사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오늘 여기 율례와 제사 제도. 그래서 민법과 예전이죠. 그래서 하라 하는 240 몇 개요? 8개든가요? 예. 365개, 그래서 613개의 그러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40년이 다 되어서 지금 모압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평지에서 거기에 있는 모압에 있는 거기를 멸망시키고 오늘 지금 새 민족에게 자손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40년 광야 생활 첫 번째 언약에 다 끌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케 되고 그들에게 안전과 풍성한 복을 보장하시겠다라고 지금 첫 번째 언약을 해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지금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많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받는 복이 뭐예요? 우리 호흡하고 우리 하는 모든 것들 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나가면 받는 복이거든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받는 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서 하니까 내가 만약 한 것처럼 되는데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심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에 항상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위나 시므나 너에게 복이 있다고 가장 큰 칭찬을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 마음, 첫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선하고 의롭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고 정말 훌륭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준 것이 아니거든요. 적은 백성이지만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 나라의 머리가 되지 꽃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여호와이시니 하는 시편 기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23편의 6절을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비결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의 시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이스라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 이하에 말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가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끝없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급하면 위급하면 주시오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주로 하고요. 그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내가 이기고 나아가면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우리 12절 되어 있죠.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적을 너희는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러한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큰 역사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어서 살리는 것 그게 큰 역사가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평생에 나의 아버지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의 가장 높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 주라고 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주라고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인. 그래서 주인이라 사람이니까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인님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주라고 하면은 당신은 나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님이 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이나 현재 우리 주위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사단과 죄의 세력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안 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어떻게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고 시편 기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한 해결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지고요. 감사해지고요. 누가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갖가지 저주를 받았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냐 하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주는 다른 게 없거든요.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힘듦이 올거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형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형통을 약속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네. 말씀을 주는 거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떠한 곤란과 힘든지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해결함을 받으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어떤 거 약속했습니까? 영생을 약속해 주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을 약속해 줬어.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은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좌절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뭐 목적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의 그 골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향,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발휘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악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그 결과는 우리 삶을 형통케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관계의 변화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로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때 이게 은혜로운 마음의 변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내려주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이건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83년에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받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까지 온 걸 전부 감사했는데 그 감사하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좀 힘드니까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고 때를 쓰고 뭐 때 쓰면 괜찮죠. 그러지만 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왜 선택했어요? 세상에 연약한 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게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로 말면 아버지의 풍성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매순간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마 흐뭇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귀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 아니 우리 성도 집에 가면 뭔가 뭐 아까운 걸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니까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형제들로부터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또 형제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맺었고 모압에서의 평지에서의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을 봅니다. 숫자대로 보니까 좀 한 1720명이 적어졌더라고요. 예,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두 명만 살고 그 다음에 60만 1820명이든가 1730명이네요. 그래서 1820명이 적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한 200만 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있죠. 20대 면 어린아이도 있죠. 노인도 있지요. 사실은 60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요. 하나의 천병이요. 우리가 말하는 특별히 선택된 그러한 천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이 있거든요. 앞에서 천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가끔 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심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연약하지만은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집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첫째,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유혹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쏠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신 있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엄마야 아빠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이제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면 안 돼.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뜻에 내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순종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웃음을 웃었습니까? 웃은 일이 있었습니까? 웃을 일이 거의 없었네요. 그렇죠? 근데 뜻대로 못 사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일인데도 뜻대로 못 살았어. 만약에 못 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라도 좀 미쳤다고 할 정도로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면은 그 사람도 그냥 웃으면서 야, 너 미쳤니? 너 미쳤니? 하면서 따라 웃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는 거니까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 마음에 새겨할 것 우리 새겨가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